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오늘 제4차 해관부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됩니다. 이번 해관부 정상회의에서는 주요 핵무기 보유국과 원자력 발전소 보유국을 포함한 52개국 정상들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회의에서는 핵테러 위협과 북한 핵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아시아 국가 정상들과 별도의 개별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관부 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 제안에 따라 핵 테러 위협과 불법적인 핵이전 방지를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이번 4차 회의를 끝으로 앞으로 실무 당국자들 간 논의의 장으로 전환됩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은 전권을 가진 정권이양 통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반정부 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헌법만이 아니라 세계 어떤 다른 나라 헌법에도 정권이양 통치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비논리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또 새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제안한 국민통합정부는 반정부단체와 독립적인 단체, 현 정부를 포함한 여러 다양한 정치 세력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밖에 시리아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사실상 수도로 삼고 있는 라카 지역과 극동도시 데이르 엘 조르에 대한 진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땅에 묻혀있던 중국군인 36명의 유해가 60여 년 만에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지난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중국군인들의 유해를 중국 측에 인도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중국 베이징 방문 중 한국에서 발굴된 중국군 전사자들의 유해를 돌려보내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후 해마다 중국의 청명절을 앞두고 중국군인들의 유해를 되돌려 보내고 있으며 지금까지 541구의 유해가 송환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남극의 얼음이 급격히 녹아내리면서 금세기 말 해수면 상승이 당초 전망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롭 데콘토와 데이빗 폴라드 연구팀은 최근 권위 있는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 상태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될 경우 오는 2100년이면 지구 대양의 해수면이 2m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2500년에는 15m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앞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회의에서 2100년의 해수면이 최대 1m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데콘토와 폴라드 연구팀의 전망이 맞다면 미국의 플로리다와 뉴올리언스주, 중국 상하이, 그리고 방글라데시 등 해안가 저지대들의 침수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인도 동부 지역에서 공사 중이던 고가도로가 붕괴돼 적어도 10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는 오늘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 외에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콘크리트 파편 아래 매몰된 사람들을 찾기 위한 수색과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고가도로가 붕괴될 당시 그 아래편에 인력거들을 포함해 여러 명의 사람과 차량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150명가량이 매몰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붕괴된 고가도로는 콜카타 시내 중심가에서 지난 2009년부터 건설 중이었으며 어제 마지막 공사 구간이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테러 용의자 수용소에서 약 12명의 수감자가 해외로 이송될 것이라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국방부 관리들은 익명을 전제로 적어도 두 개 나라가 이들을 수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로 이송되는 수감자 가운데 한 명은 예멘 국적의 37살 타리크 바 오다로 지난 2007년부터 단식 농성을 벌여 강제 급식이 이뤄져 왔습니다. 현재 그의 몸무게는 평상시의 절반이 줄어든 33kg에 불과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문을 연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미국이 주도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체포한 테러 용의자들이 수감돼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세계 50여 개국 정상들이 오늘부터 이곳 워싱턴에서 핵 테러 위협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기꺼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 역시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미 국무부가 촉구했습니다.
It is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process so that we can get to a complete verified.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4도에서 23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핵 테러 위협과 불법적인 핵 이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2016 핵 안보 정상회의가 오늘 즉 31일 워싱턴에서 개막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52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은 별도의 개별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핵 안보 정상회의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핵 안보 정상회의는 핵 테러 방지를 위한 안보 분야 최대의 국제 정상회의입니다. 과격한 테러 집단이 핵물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각국이 방호 조치를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창설을 주도한 거죠.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천명한 뒤 2010년 1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바로 이곳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 연설에서 핵 테러를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위험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꼽으면서 핵물질을 방어하기 위한 국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워싱턴에 이어서 2012년에는 서울, 2014년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 총 260여 개에 달하는 참가국들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29일에 발표한 핵안보 정상회의 경과 보고서에서 260개 결의 가운데 4분의 3이 이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엔 핵물질의 제거, 관련 조약의 이행, 원자로 개조,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안보 정상회의의 핵심은 테러 집단의 핵테러 방지인데요.
예.
정말 테러 집단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백악관은 이를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러 집단이 핵물질 입수에 관심이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를 또 핵무기로 만들어서 공격한다면 세계 어디서든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란 겁니다. 테러 집단이나 극단주의 세력이 도시 한복판에서 핵무기를 터뜨리면 수십만 명이 숨질 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망 등 경제가 마비됩니다. 또 정치, 사회, 심리적 충격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핵물질이 전 세계에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백악관은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전 세계에 2000 메트릭 톤이나 산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 기본적인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를 만드는 데는 한 25kg 정도가 필요하고 플루토늄은 불과 8kg 정도만 있으면 제조가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소량으로도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핵물질 이전이나 밀매 차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는 네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 정상회의가 될 예정인데 핵심 의제는 뭡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던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줄이는 방안, 또 핵물질의 밀매 퇴치, 핵안보 체제의 지속적인 강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백악관 관리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특히 벨기에 브뤼셀 연쇄 테러 공격, 북한의 핵도발 위협, 또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이죠. 이 ISIL의 핵물질 입수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열려서 어떤 대응 방안이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무려 52개 나라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예.
이 별도로 다양한 양자, 다자 정상회담도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당장 오늘 오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서 두 정상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3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백악관은 세 정상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또 3자 안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오후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간의 현안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일정에 매우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국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서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한일 3국 정상회의 전에 오바마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요. 이후에 한일 또 한중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국이 북한 문제를 주제로 이렇게 서너 시간 동안 여러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갖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오늘이 북핵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당국자들은 북한 정권이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을 경우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논의됩니까?
핵심 사안은 아닙니다. 북핵 문제는 핵 비확산 사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의 논의 주제는 아닙니다.
네.
핵 정책은 크게 핵 안보, 핵 군축, 핵 비확산, 그리고 핵 에너지로 분류됩니다. 핵 안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핵무기나 핵물질이 테러 집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반면에 핵 비확산은 기존의 핵 보유국 외에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보장도록 하는 거죠. 즉 핵 안보 대상은 테러 집단 같은 비국가 행위자고 핵 비확산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또 군축은 기존의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수를 줄이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수십 개 나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별도의 양자 또 다자 회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북핵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영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에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며 앞으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금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전면 배격하면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실제 핵사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30일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면 견디기 힘든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고와 관련해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공조해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간다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북한이 끝내 핵을 고집하고 대결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한중정상회담과 미한일 3국 정상회의 등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중관계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최근 두 나라가 북한의 중대한 도발에 대응해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고 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공동인식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면서 제기되는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자신은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이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고 한국 정부도 흔들림 없이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질문에 대해 박 대통령은 통일이 한민족이 추구해야 하는 최우선 목표며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라는 신념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대화와 교류 그리고 제재 모두가 평화통일을 위한 도구일 수 있지만 지금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무엇이 재임 기간에 업적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블룸버그 통신의 질문에 대해 북한의 도발과 대화 그리고 추가 도발로 이어져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 통일에 소속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피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는 점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We want them to stop their provocative behavior, to work to decrease tensions on the peninsula and frankly in the region, and to resume to the six-party talks process.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멈추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6자 회담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꺼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으며 북한 역시 6자 회담 재개에 그런 태도를 보여달라는 주문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의 정책이 북한 정권의 교체를 모색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지 않다며 전날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의 관련 발언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6자 회담 절차를 재개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과 한반도 긴장을 극적으로 낮추는 것이야말로 미국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process so that we can get to a complete, verifiable and sustainable denuclearization on the peninsula and a dramatic reduction in the tensions that exist there.
커비 대변인은 대북 정책의 지향점이 북한 정권 교체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되풀이하면서도 미국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보다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말하겠다며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 등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여전히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이행이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국제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북한의 주요 경제 분야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루 장관은 3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aken together, these new domestic and multilateral sanctions will increase the pressure on North Korea in several key economic sectors.
최근 새롭게 시행된 각국의 독자 제재와 다자 제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면서 북한의 금융과 교통, 광업과 금속, 노동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루 장관은 북한 정권이 경제성장이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개의치 않고 핵무기 개발을 우선해온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을 비롯한 지역 내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새 제재가 강력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만이 북한의 계산법을 바꾸고 도발적 행동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 장관은 전반적인 제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재의 근본 목적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derlying goal of all sanctions is an effort to change behavior. Sanctions are not meant to dole out punishment for past actions. They're forward-looking.
제재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현 제도 내에서 골라내고 제재 대상이 태도를 바꾸게 하기 위한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루 장관은 이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요하고 제재 대상이 행동을 바꿀 경우 제재를 완화할 준비를 해야 하며 제재의 실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미국이 얻은 세 가지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주도의 통일 추진과 미국의 핵 확산 억제력 강화를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아인훈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확산 억제력을 높이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압박 강화와 함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아인훈 전 특보는 3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핵확산금지정책교육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핵 해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three, you know, components. One is deterrence.
아인훈 전 특보는 한국 등 동맹국과 집단적인 대북 억제력을 높일 경우 공격 능력은 물론 방어 능력도 향상된다는 점과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경우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차단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재를 통한 압박을 받은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지금 당장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헨리 소콜스키 핵확산금지정책교육센터 소장은 궁극적인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통일, 즉 한국 주도의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othing short of that will be anywhere near satisfactory for dealing with these problems. In this regard,
소콜스키 소장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역대 정부를 통틀어 통일과 관련한 노력을 가장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중국, 한국 측과 한국이 주도하는 궁극적 통일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방지하기 위해 미한일 3국의 군사동맹 강화 등 확장 억제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맞서 혹시라도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미국의 억제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일종의 보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라는 보험의 신뢰도는 미국의 명백한 국가적 이해관계 속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And also I would say the evident self-interest the United States has in sustaining that commitment.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국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관계 유지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소콜스키 소장 역시 미한일 3국의 군사동맹을 아태 지역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My supposition would be that is if Japa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ee common purpose in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상호 방위를 포함한 하나의 목적을 추진한다면 북한과 중국의 핵을 포함한 도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은 이들 세 나라가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도발 등의 행위도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천일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친북단체인 조청년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고하도록 지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청년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없애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친북단체인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조청년 계열 학교들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재검토해달라고 지방정부들에 요구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하세 히로시 일본 문부과학상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청년계 학교에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에 지급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세 문부과학상은 조청년계 학교가 있는 28개 광역자치단체에 보낸 이 통지문에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청년이 학교 교육 내용과 인사,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보조금 지급의 공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선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이뤄집니다. 일본 도쿄도의 경우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 등을 이유로 도내 조청년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출을 중단했지만 몇몇 지자체는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세 문부과학상은 이번 조처가 조선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이 통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해 6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된 대북 제재안을 제출하면서 조청년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 항목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 2월 문부과학성은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 등과의 합동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청년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를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청년계 학교는 초중고교 68개가 남아있으며 이 가운데 6군데는 학생 부족으로 임시 휴교한 상태입니다. 한편 조청년 측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보조금 교부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이례적으로 통지문을 보낸 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우주 군사 부문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를 쓰는 로켓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최근 주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2단계 로켓용 엔진 시험에 성공했으며 조만간 더 큰 엔진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가 하면 해당 시험에 사용된 로켓의 정체조차 불분명하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대형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t definitely looks to me like they have successfully tested a large solid motor.
맥도웰 박사는 B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을 토대로 이 같은 판단을 했다며 엔진의 크기가 커질수록 제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관련 기술의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24일 로켓 엔진에서 거대한 화염이 분출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고체 연료를 쓰는 로켓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순조롭게 가열되고 쉽게 폭발하지 않는 대형 엔진을 제조하는 것이야말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단계 로켓에 장착하는 엔진이 가장 크고 제작도 가장 어렵다며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 판단할 때 2단계 로켓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I would guess that this is the second stage. It doesn't look quite big enough to be the first stage of the missile.
또 제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2단계 로켓용 엔진을 먼저 시험한 뒤 더 큰 규모의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통상적 수순이라며 이 과정이 끝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필요한 엔진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1, 2단계 로켓의 엔진 시험과 제작을 모두 끝낸다 하더라도 즉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는 없다며 유도 제어 장치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 등 거쳐야 할 단계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공개한 고체연료 추진 로켓의 엔진 시험 장면은 군사용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과정이 확실한 만큼 매우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the thing to be really concerned about because this is a really a serious development program for.
하지만 오랫동안 북한 군사 동향을 분석해온 전문가들은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관련 시험에 어떤 미사일을 동원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I've not seen is any indication of the kind of missile they were really dealing with.
북한이 계단 분리 시험을 언급했다는 것은 2단 이상의 로켓을 사용했다는 건데 고체 연료가 사용되는 북한 미사일은 1단 미사일인 KN-02라는 설명입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가운데 해당 시험에 사용한 것으로 묘사된 2단계 고체 연료 로켓은 알려진 게 없고 발사대에 세웠다는 미사일의 사거리 등 충분한 정보 역시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수소폭탄 보유 주장 등 그동안 북한이 과시해온 신기술은 믿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always difficult to believe their claims of some new technological advance because they're usually a bit ahead of themselves.
특히 대포동, 우수단, 노동 등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미사일 역량에 주력해온 북한이 앞서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 중이라는 어떤 정황도 감지되지 않았다며 이런 불확실성이 늘 어려움을 안겨준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미국 안젤로 주립대 교수 역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Before we go out on a limb and say the North Koreans can do this, we need to see some kind of evidence, like a rocket test.
북한에 그런 역량이 있다고 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고체 연료 시험에 사용된 미사일 사진 등 실증적인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 증거는 아직 없다는 지적입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과거 시리아로부터 러시아 미사일인 SS-21을 들여와 KN-02 미사일로 개조했으며 현재 이 종류에만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에 고체 연료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그런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군이 한국군과 대치 중인 비무장지대 전 전선에 경계초소 200여 개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남 감시를 강화하고 비무장지대 내 공세적인 군사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한국군과 대치 중인 비무장지대 DMZ에 경계초소를 대폭 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군이 지난해 말부터 DMZ에 경계초소 건설 작업을 활발히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DMZ에 새로 설치한 경계초소는 전 전선에 걸쳐 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 경계초소는 수미터 상당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한두 명의 병력이 올라가 망원경으로 전후방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북한군이 DMZ에 경계초소를 대폭 늘린 건 한국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DMZ 작전을 보다 공세적으로 할 것이라는 예고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방어용인지 공격용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점은 DMZ 내 북한군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뭔가 북한이 DMZ 안에서 좀 공세적으로 나오고 전선에서의 뭔가 활동이 좀 액티브하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도 북한이 DMZ 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경계초소를 늘렸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아울러 새로 설치한 경계초소가 북한군의 한국 망명을 막기 위한 내부 감시용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방보다는 후방 감시, 즉 내부 단속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자기들 내부 단속.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확성기를 2004년도에 껐다가 11년 만에 작년에 다시 켰고 최근에 북한 핵실험을 하면서 다시 또 확성기를 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방 지역에 있는 북한 군인들 사이에 그런 심리적인 동요가 있고 그것이 이제 자기 체제와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앞서 한국군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으며 현재는 고성능 이동식 확성기를 추가 투입해 대북 심리전 수위를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의 음향 송출 거리는 10km를 넘어 최전방 북한군 대부분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DMZ의 경계 초소를 늘린 건 다양한 목적일 수 있다고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어제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올해 예산 지출안을 확정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국방비는 전체 예산 지출 총액의 15.8%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해 15.9%보다 0.1%포인트 줄어든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 예산과 관련해 적대 세력들의 책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해 북한군의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고 핵을 비롯한 북한식의 다양한 타격 수단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예산 지출안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사이버 전쟁에 대한 미군의 대비 태세를 공개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안에서 공격의 확산을 차단하고 네트워크를 속히 복구하며 보복 방안을 마련하는 다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21세기에 미국이 직면한 새로운 위협으로 사이버를 꼽으며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설명했습니다. 워크 부장관은 30일 워싱턴포스트 신문 주최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미군은 다층적인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ne is to protect our own networks. And we do that in two different ways. One, we make sure the network is resilient. In other words, that if a cyber
워크 부장관은 미군의 컴퓨터 네트워크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회복과 차단에 집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네트워크 안에서 수평적, 수직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 적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차단하는 한편 네트워크가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적에 대해 상응한 사이버 보복 공격을 준비해서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o our first job is our networks. Our second job is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We define that are things that would lead to loss of life, loss of.
워크 부장관은 미군 네트워크 다음으로 우선 보호 대상은 핵심 국가 기반 시설이라며 인명과 개인의 재산 손실,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크 부장관은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함께 핵심 기반시설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크 부장관은 이어 오랫동안 성역으로 간주됐던 우주 영역에서도 적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비 태세를 설명했습니다.
A lot of our systems are big, expensive, enormously capable, but enormously vulnerable. So what you will see over the course of the next decade or so.
현재 미군의 우주 자산은 매우 비싸고 능력이 뛰어나지만 공격에 취약하며 따라서 위성 요격 무기들로부터 스스로 멀리 피할 수 있는 연료가 장착된 작은 위성들로 기능을 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부와 미국 정보기관들은 합동 우주작전본부를 공동 운영하면서 우주 자산에 대한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실시간 작전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등을 실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크 부장관은 미국이 국방 분야에서 직면한 다양한 위협은 모두 초지역적, 다중영역적, 다중기능적이라며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를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워크 부장관은 북한의 경우 매우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가 미 대륙으로 핵무기를 쏘기 위한 운반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점이 과거와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과 관련한 북한의 보상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나포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문제와 관련해 가까운 장래 북한과의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줄리아 프라이필드 법무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뉴저지주 출신의 토머스 맥아더 연방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계속 평양에 전시하면서 반미의 상징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 북한과 푸에블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용 가능한 창구가 열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맥아더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인 오션 카운티의 조셉 비카리 시의원을 대신해 푸에블로 문제에 대한 서한을 국무부에 보냈습니다. 비카리 시의원은 북한이 48년 전에 나포한 푸에블로호를 반환하기를 거부하면 미국이 푸에블로호를 침몰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프라이필드 차관보는 미 국무부는 상황에 따라 종종 북한에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북한 당국자들이 미국인 등 다양한 민간인들에게 접근해 푸에블로호 반환과 관련한 협상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이 제시한 보상금 지급 등의 조건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프라이필드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영내 미군에 제기하는 위협 때문에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정찰 활동 중에 북한군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 83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82명은 1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났습니다.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대동강변에 전시하다 2013년부터 보통 강변으로 옮겨 미국에 맞서 싸워 승리한 전리품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공해상에서 납치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북사업에 미화 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북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의료진의 기술을 전수하며 식수와 위생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 SDC가 올해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북사업에 미화 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30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스위스 정부가 지난 2월 1일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자금이 북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의료진의 기술을 전수하며 식수와 위생시설을 개선하는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지원활동을 벌여온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현재 북한에서 조선적십자사와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지원과 식수위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 낙랑재활치료센터를 비롯해 평안남도 평성과 황해북도 사리원, 함경남도 함흥, 황해북도 개성 등지의 4개 도립병원에서 정형외과와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의료진에게 의수와 의족, 정형외과 교정기기 제작 방법을 전수하고 의사와 물리치료사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에게 재활 방법을 전수하고 병원에 필요한 시설과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식수 공급과 수질 관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서 개성시 지역에 식수 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며 시설이 완공되면 7천여 명의 북한 주민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미화 835만 달러를 책정하고 식량 안보와 공공보건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최근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사업에 미화 4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 분유는 슈퍼시리얼, 즉 혼합영양강화식품으로 가공돼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또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북한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 재난위험 감소 사업에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 장애인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발협력처는 이 밖에 식수위생 사업에 90만 달러, 경사지 관리 사업에 50만 달러를 투입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의 상주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는 개발협력 지원을 시작했지만 스위스 의회의 요청으로 2011년 말 이후 다시 인도주의 지원으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하죠. 오늘 서울통신은 이 소식부터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한국의 20대 국회를 구성할 각 지역의 정치 일꾼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944명의 후보들의 그 열띤 홍보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한국 전역을 253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할 한 명씩의 국회의원과 정당별로 당선 인수에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선거인데 오늘부터 14일 동안 후보자의 이름과 공약 또 소속 정당 등을 알리는 공식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색색의 옷을 입은 국회의원 후보와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자는 그런 선거 운동원의 모습이 한국 언론에 계속 소개가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 후보자들의 이름과 그 기호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전처럼 뭐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에서 뭐 웅변하는 식의 유세를 하는 경우는 요즘 참 보기 드뭅니다.
아, 네.
대형마트라든지 시장 또 학교 앞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모습이 요즘의 그 보통 선거 운동의 모습인데요. 특히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아침 지역별 그 주요 교차로마다 후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고요. 이동식 유세 차량 앞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각종 손짓과 몸짓을 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시선을 끄는 홍보 활동이 시작돼서 아 이제 선거가 정말 시작됐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체감케 했습니다. 선거 후보자들의 어떤 모습도 참 재밌습니다. 어떤 후보는 일명 명당짜리라고 불리는 교차로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밤샘을 했다고 하고요.
네.
미화원과 함께 새벽 청소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각 정당마다 대표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네.
이 상의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진초록색 여러 아주 그냥 화려한 색깔들의 상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지역을 순례하면서 아주 환한 얼굴로 유권자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는 국회의원 후보들. 앞으로 그 투표가 진행되는 4월 13일 선거일 바로 전날까지 7일 동안 이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뉴스의 얼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0여일간 정말 얼마 안 되는 기간인데요. 한국에서는 4월 13일에 투표를 하지만 미국 등 한국 외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입니다. 그 선거일 당일 한국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머물게 돼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미리 등록한 한국민들의 부재자 투표가 시작된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투표장이 열린 곳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투표소였습니다. 호주 시드니, 피지, 파푸아뉴기니 태평양 지역 국가의 그 주요 도시에서 투표가 시작됐고요. 중국에서는 베이징과 광저우 등 10개 지역, 일본도 도쿄와 고베, 나고야 등 10개 지역,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에서도 투표소가 열렸습니다. 부재자 해외에 있는 그 재외국민 투표는 4월 4일까지 진행되고요. 4월 13일 투표 마감 후에 개표 때 이 한국으로 우송된 봉인된 투표함을 열게 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사전에 등록한 15만 4,200여 명의 그 재외국민 한국민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한국의 재외국민 투표는 그 2012년 19대 총선 그리고 18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땅의 주인을 찾아주는 한국의 국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요즘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도 하고요. 실제 조상의 땅을 찾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참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자세한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잊고 있었던, 알지 못했던 조상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데 그냥 있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옛날 얘기 들어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지역의 땅 부자였다더라 이런 소리 들어본 들도 많으실 텐데
네.
이 조상 땅 찾아주는 그 사업이 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조상 땅을 떠나서 만주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혹은 또 독립운동을 했다가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지 못했던 선대가 있다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이 토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국가 소유는 아니지만 소유자가 없는 이 무연고 땅의 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 소유로 환원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 경상남도가 이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와 함께 신고를 받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상 땅을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만 13,000명 정도가 그 여의도 면적의 6배 이르는 조상 땅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충청북도에서는 그 지난해 그러니까 2015년 상반기에 여의도 면적의 2.8배 이르는 땅 한 8.1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 538명의 새 주인이 땅을 찾아갔습니다. 이 조상 땅을 찾겠다는 문의가 생기는 대로 정부가 확인을 해서 소유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최근 이 사업이 화제가 된 것 그동안은 문의를 해주면 찾아주던 사업이었는데 경상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고 널리 알리면서 화제가 된 겁니다. 경상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그 등기가 없는 토지 여의도의 40배에 달하는 115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조상의 땅인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기준은 1910년도 그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때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대장이 있기 때문에 서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이후에 100년 넘게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상태, 그 토지가 바로 대상인데요.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상속인이라는 것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지금은 조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배분율이 장대라든지 차남이라든지 남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네.
1960년대 이전의 경우는 장자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관계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상속인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정부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지역 개발 등의 공공 사업을 할 때마다 그 땅의 소유자를 알 수가 없어서 여러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고요. 토지 상속인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상속인에게 세금도 부과할 수 있고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조상 땅 찾기는요, 그 국토 정보 시스템에 등재된 전국 토지 대장을 조회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만약 내가 찾아야 하는 땅이 있다면 그 한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24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지역 행정기관에 찾아가면 됩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들에게 제공됐다가 북한 당국이 금지한 한국 사람들의 간식이 있습니다. 이 초코파이라는 것인데요. 요즘 한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올라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새로운 맛의 초코파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 맛을 한번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몰리면서 품귀 현상이 일고 있는데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초코파이 맛을 본 북한 주민들이라면 그 인기 비결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초코파이가 한국에서 출시된 게 197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40여 년 넘게 한 가지 맛으로 꾸준하게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 이 초코파이의 새로운 맛을 가미한 새 상품이 출시돼서 화제를 낳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초코파이는 원조 초코파이, 새로 나온 초코파이는 그 바나나 맛을 가미했다고 해서 초코파이 바나나라고 불리는데 출시된 지 3주 만인데 지금 진열된 매장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귀한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호주와 독일, 일본, 영국 등을 포함한 11개 국가가 미국이 제기한 중국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에 동참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체포와 징계, 기소나 재판 전 개인의 자백이 국영방송을 통해 방송되는 것 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중국인과 외국인들에 대한 불법 납치 행위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대표 키스 하퍼 대사는 중국이 가고 있는 방향이 의심스럽다며 중국이 법에 의한 국가 운영이라는 약속을 지키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하퍼 대사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중국인과 외국인 납치에 대해 선을 넘어선 행동이라며 중국이 약속한 홍콩에 대한 한국과 두 체제 정책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12개 국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에 대해 국제적 규범과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의 요청에 따라 구금된 모든 인권 활동과 시민사회 지도자 그리고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평화적으로 풀어주거나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